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012년 한반도의 밤을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나라나 주변 국가들도 남쪽도 환하게 불빛이 밝혀져 있는데 어느 쪽만 새까맣습니다. 다음은 로이터통신이 2014년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한 나사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한반도 밤의 사진입니다. 역시 1년이 지난 뒤인데도 조금만 밤에 깜깜합니다. 이 남과 북의 뚜렷한 대비는 단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문화, 정신, 영성 등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반영하여 주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깊은 슬픔 속에 빠져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8장 2절에 하면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사실상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현장뿐만 아니라 주님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그 무덤으로 다시 3일 뒤에 가본 거예요. 혹시 주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근데 가보니까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동굴을, 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거든요. 동굴을 막고 있는 큰 무덤이 아주 돌이 이렇게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진짜 빈 무덤,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낙심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아직 날이 채 밝지도 않은 그 어두운데 공동묘지 같은데 여자 혼자서 거기서 슬피 울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한 번 더 하고 무덤만을 이렇게 동굴 속이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에서 천사, 흰옷 입은 천사 둘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겁도 없이 천사들하고 너무 슬픔 가운데 경황이 없는 가운데 대화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것 같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천사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또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죽은 예수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천사와의 대화 중에 인기척이 느껴지는지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실상은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토록 사랑하여 열렬하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뭐 시력이 나빠졌는가요?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못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더 큰 이유가 뭘까요? 너무도 슬픔에 젖어 있고 너무도 괴로웠고 너무도 절망했기 때문에 그 슬픔과 절망이 마리아를 그 어둠이 짙게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토록 그리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본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6절에 나타난 것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이 남자가 동산지기, 소위 공동묘지 관리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는 마리아에게 절망과 슬픔의 어둠이 가장 짙게 드리워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을 헤매던 마리아의 믿음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는 라보니, 떨리는 목소리, 감격의 목소리였을 겁니다. 선생님, 주님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 목자이십니다. 양의 생명줄의 기본은 어떤 경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왜 그런가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자기 생각에 종교적인 습관과 타성에 죄의 탐욕에 묶여 있다면 목자 대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빛 대신 주님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귀가 없어서, 눈이 없어서,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마비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서 주님은 뜨뜻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사실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 오늘 같은 현대에 주님 올 때 점점 가까울 때에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참 빛이 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을 사세요. 약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약을 사야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대가를 지불하여 가장 값진 주님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금은 보화, 복이 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천국은 천국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과거가 가장 비참했던 사람입니다. 일곱 귀신 들리고 심한 병이 들었고 심지어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서 창녀였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비천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린 십자가의 시험의 자리도, 그리고 다 포기했던 절망의 빈무덤까지도 혹시나 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함께했던 유일한 최후의 1인이 바로 이 가장 비천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제1계명을 이루었다는 심령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제1계명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면 첫 번째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을 보십시오. 지진 한번 흔들었다고 트라우마 와가지고 다 도망가버리고, 이것으로 죽음을 이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나약해진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힘을 다하면 육체의 힘이 고갈되어진 그 자리에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힘이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다하면 하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세상의 악한 잔꾀들과 지식들을 이기는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명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러므로 생명다한 사랑을 이루는 제1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만이 다가오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따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의 뜻과 내 뜻,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해도 응답받게 되는 만왕의 왕 되시는 다윗의 열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열고 닫는 권세가 그 열쇠를 여러분이 제대로 자유자재로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최초로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쩌면 열두 제자보다도 주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한은 자신을 은유적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했던, 그들을 압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마리아를 제자들 중에 제다,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71년 기쁨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 주로 많이 드러나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여러 봉사자들이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겠지만은 실상은 주님을 생명다해 사랑하는 무명용사들, 드러나지 않지만 기도실에서, 주방에서, 여기저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한반도의 밤이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사진을 보셨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이쪽은 밝은 빛 가운데에 있어.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참빛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고 있는지요? 한밤중에도 불야성을 이루는 도심의 환한 빛들, 환락가에 밤새도록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네온사인과 빛들, 그것으로 인하여 잠 못 들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빛 공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원색적인 짙은 어둠이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하고 영악해진 가짜 빛, 거짓 빛의 공해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로막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모든 분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지 못한 성도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안타깝게 토하여 내치고 싶은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난다고 모두가 다 다이아몬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참빛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는 교회와 성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빛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찬송이 바뀝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러나 밝은 영광의 찬빛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면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빛은 성냥개비 하나라도 짙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지식으로 신학으로 지성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참빛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어둠에 처한 나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와 가정과 재정과 미래를 주님께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고 맡기십시오. 배설물을 움켜쥐고 계시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배설물을 탐하다가 가장 위대하시고 귀한 모든 축복과 보호와 능력과 지혜의 권능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빛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날마다 어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착하게 순수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아니요, 또 이 착한 일을 한다고 세상이 감동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30년, 50년 전에는 그럴지 몰라요. 이제는 진정성, 무엇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가, 그 속에 진정한 영성과 정신이 무엇인가, 심지어 기업에서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착한 것, 사회적 봉사, 교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정부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단 사이비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라고 우기면서 훨씬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착한 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표창장을 받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사악한 목적, 영혼을 파괴시키는 목적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착한 일을 했다고 전국교회가 전국 20종합니다. 이야, 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상식, 성경적 상식인 거예요. 성경은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비둘기처럼 양처럼 순결하고 착해야 하지만 뱀같이 이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불의한데 세상의 아들들을 오히려 칭찬하면서 그 악하지만 지혜롭게 잔꾀를 가지고도 지혜롭게 자기 대책 세우는 그 측면을 순진에 빠지고 어수룩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도리어 좀 배워라, 배워. 그 사악한 잔꾀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의 권을 내시는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악한 뱀의 지혜, 무서운 세상의 잔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실력과 인격을 믿지 마십시오. 그 모든 배설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지혜, 주님 주시는 능력, 주의 성품을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리떼기를 이길 것입니다. 우는 사자들을 이길 것입니다.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낙심과 슬픔과 시리에 깊이 빠져있던 마리아의 심령을, 마리아의 심장을 다시금 바운스 바운스 기뻐뛰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빛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 종교로 포장된 예수, 교회 안에 갇혀진 예수, 목회자의 교권을 위해 갇혀져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지금도 권능과 지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온 세상을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어둠이 점점 짙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은 쉬지 아니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쟁이 아니야. 뭐 늘 하는, 늘 핵을 쏘는 거 아니야. 위기가 아니야.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란 타성에 젖어 있지만, 명백한 사실은 전쟁의 위기가 더욱더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거는 눈앞에 와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과 전 세계들의 시선과 뉴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재난 불감증, 지진 불감증 이런 나란 일들에 대해서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가 마냥 저절로 주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목숨 바쳐가며 싸운 나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다하여 주야로 부르짖어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는 참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아니라고 나태한지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위기의식, 다급한 긴박감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평화로다. 평안이 중요하지요.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급하게 돌아가는 전 세계의 긴박한 움직임을 보면서도 참 걱정도 팔자요. 왜 저리 호들갑을 떨어? 혹시 그런 마음입니까? 또 우리 목사님 흥분했네. 또 생명다의 타령이네. 또 기도하자 그러네. 지겹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위로나 좀 해주세요.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지진을 겪고 지금도 힘겹게 복구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생각할 일들을 겪었습니다. 혹시 이런 지진을 뛰어넘어 더 크게 온 세상이 흔들려버릴 그런 일이 이 한반도에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안타깝게 예레미야 33절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땅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을 다 도토리 키재기하는 정치가들, 기업가들, 학자, 언론인들 또는 힘 있는 나라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밝혀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전쟁의 위협도 그 어두움도 큰일이지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처럼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식적인 상식이지요 성윤리의 붕괴는 더욱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눈 뜨고 코베임 당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미신과 가난과 편견의 어둠에 찌들었던 이 땅에 서구사회, 서구교회를 통하여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서구사회, 서구교회는 귀엽기까지 한 작은 여우떼들에 의하여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이제 영광의 빛이 저물어가는 석양사회, 석양교회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정신적인, 도덕적인, 신앙적인 기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여전히 깊은 잠이 들어있지만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아시아와 제3세계와 다시금 어두워져가는 석양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을 밝힐 수 있다면 오래전에 타고르가 시를 썼던 것처럼 아시아의 등불, 열방의 등불, 통일 대한민국의 빛의 선물을 주님께서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일과 나태함과 부패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나팔을 통하여서 잠들어 있는 천만, 육만 한국 성도들 깨워주시옵소서. 일어나 열방을 밝히며 민족을 밝히는 빛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온 한국 땅을 밝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